오랜만에 함께합니다. 예, 디모데 전서 성경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예,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라는 한 사람에게 쓰고 있는 편지입니다. 그렇죠? 디모데는 바울의 가장 신뢰받는 제자였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나 빌립보나 고린도나 어떤 교회 문제가 있을 때 바울이 직접 갈 수 없이 항상 디모데를 보내서 교회를 섬기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이야기를 전할 만큼 바울이 굉장히 신뢰했던 지도자죠. 그렇죠? 그리고 이 디모데가 바울이 떠난 이후에 에베소 교회에 남아서 이 교회를 지도,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네가 목회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하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디모데 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이런 부분들을 읽어보시면, 그래서 개인에게 쓰는 편지라는 개념에서, 여전히 혼자 마이크를 잡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 집중이 덜 되네요. 오랜만에 인사드리고요. 파일이 계속 꾸준히 올라가지 못해서 죄송한 부분이 있고요. 원래는 강의를 할 때 이제 녹음을 했던 거였었는데, 요즘에는 좀 소그룹 형태로 양육이 바뀌어서 녹음을 할 만한 강의들이 아니어서요. 따로 녹음을 하려고 하니까 들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하던 걸 안 하는 거지만 제 입장에서는 안 하던 걸 하는 거여서 조금 텀이 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녹음을 하고 설교를 일부러 녹음하는 건 저한테는 굉장히 어색한 일인 것 같아요. 팟캐스트 처음 할 때부터 뭔가 불특정 다수의 청자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 이라고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고 아직도 거기에 제가 충분히 동기부여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물론 거기에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요. 저한테 조금 아직은 동기부여나 이런 부분은 좀 어색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도 들어주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부분들 얘기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다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교회 내부에서도 강의에 못 오시는 분들을 좀 듣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동기부여도 크겠죠. 특별히 최집사님께서 꼭 올려달라고 얘기를 하셔서 열심을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첫 번째,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우리가 한데 필요하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동기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이 강의가 그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자부심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그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보람도 저한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제가 게으르지 않고 꾸준히 녹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조금 낫나? 조금 편해졌다. 다시 해보죠.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라는 한 사람에게 바울이 이런 식의 목회적인 이슈를 너희가 집중해라 라고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라고 전제태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까지 서신서들도 마찬가지였죠. 이슈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교회 어떤 이슈, 바울이 이 교회 어떤 포인트들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것이기 때문에 이 편지가 어떤 이슈인가에 대해서 잘 이해하면서 읽을 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같은 경우는 한 사람에게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한 사람이 목회를 하는 부분에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디모데가 어떤 목회적 실수라는 표현이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목회적인 실수, 부족함이 있었고 바울이 그 부분에서 어떤 지향을 제시하는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이 디모데 전서를 보면서 전체 패턴을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예, 첫 번째 부분들을 보면 앞부분의 1장 이렇게 시작하네요.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 너에게 권하여 1장 3절입니다. 너에게 권하여 에베소에게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영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랍니다. 이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의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대로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한 것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프닝이죠. 첫 번째, 바울이 이 디모데가 좀 신경 써서 목회해야 되는 부분들에서 강조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뭐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집중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얘기하는 청결한 마음, 내 마음이 더 죄에서 벗어나 깨끗해지고 선한 양심, 선한 것을 하고자 하는 내 의지, 기준, 그렇죠? 의로운 내 기준이 굳건해지면서도 강력해지고, 그렇죠? 양심이라는 건 기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의지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뭐예요? 거짓 없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변화되는 그거죠. 내가 죄에 잘못된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깨끗해지고 청결한 마음, 그리고 선한 양심, 내가 바르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 그것을 추구하게 되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랑에 내가 감화되며 또 내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단지 이 단순성, 이 내적 변화, 이 사람의 변화, 이 인생의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게는 어떤 실수의 위험이 있었고 그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까?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참여하는 것,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 믿음 안에 하나님의 경륜 이름보다 변론을 내는 것, 이런 것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헛된 말, 이런 것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뭐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는 논리적이고 교리적인 이슈를 논쟁하고 토론하고 정리하는 게 마치 신앙생활이냐 왜곡되는 패턴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신앙이 어느 정도 좋았던 교회에서 반복적으로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들 가운데 명확하게 진리에서 벗어난 이단적인 교리와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전서에선 여기서 다른 교훈,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고 얘기할 때는 완전히 변질된, 아까 앞에서 얘기한 뭐 고린도 교회나 뭐 갈라디아 교회에서 나왔던 어떤 완전히 변질된 왜곡된 교리가 이들 가운데 유포돼서 그 교리의 변증을 해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맞긴 해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불필요한 얘기, 그 말하는 게 불의한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뭐 한 거예요? 불필요한 얘기에 되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해요? 몰두해요. 그리고 이게요, 끝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 안에 의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던 마음과 양심과 사랑이 내 안에 증대되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과 사랑이 증대되는 그런 방향으로 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변론하는 게 신앙생활인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헛된 말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마치 스승인 것처럼, 종교 지도자인 것처럼,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내가 뭔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게 이들 가운데 발생한다는 거예요. 발생했다는 거. 근데 디모데가 그것을 건강하게 지도하고 있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교회 내에서 발생하고요. 한국 교회 내에서 있는 중요한 이슈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요, 텍스트를 해석하고 텍스트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 텍스트는 이런 의미다 저런 의미다 이렇게 봐야 된다 저렇게 봐야 된다라고요, 성경에 대해서 논쟁할 수 있는 게, 그렇죠? 성경 공부를 어떤 심화에서 할 수 있는 게 자기 신앙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더 심화 더 심화 더 심화를 할 수 있으면 그게 신앙이 높은 거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 공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신앙이 성숙합니까?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불필요한 교리적인 논쟁들, 뭐 불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그냥 기초적인,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잘못된 게 아닌 것처럼 그 교리 논쟁도 잘못된 건 아닌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교리적인 논쟁들에서 빠져서 그 마치 그 교리 논쟁에 대해서 논쟁하고 설명하고 논리를 갖게 되는 걸 신앙의 성취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라시대 사람들이 구원 받았냐, 타종과의 관계는 어떻게 볼 거냐, 창조론이 맞냐 진화론이 맞냐, 이런 거에서 어떤 디펜스 논리나 남들이 보기에 세련된 논리를 내가 갖추고 있으면, 종교적인 의미나 활동에서 내가 설명해낼 수 있으면 그것이 내가 신앙에 성숙했다고 얘기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쵸?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교회가 건강하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마치 자기 신앙의 성숙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국 교회가 어떠고 재정 경건성이 어떻게 돼야 되고 뭐 어떻게 돼야 되고 뭐 필요한 얘기죠. 내가 지금 성경 공부가 필요 없고 내가 지금 교리 논쟁이 필요 없고 내가 지금 교회 공동체적 논의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이 마치 자기의 신앙생활이고 신앙 수준이냐 생각하는 문화가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운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이것들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교회 어떤 옷을 입고 와야 되냐. 반바지는 안 된다. 슬리퍼는 안 된다. 모자 쓰고 오지 마라. 염색하면 안 된다. 여러분, 그럼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아주 오랫동안 한국교회는 마치 그것이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인 것처럼 그 논리를 취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단정하게 사람들이 와서 예배 시간 앉아있으면 뭐가 된 것처럼 착각했단 말이야. 뭐가 없어도 선한 양심, 청결한 마음, 거짓 없는 사랑이 집중하지 않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불필요한 논쟁들과 불필요한 설명들을 해내고, 또 그것을 불필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 것을 해내고 그것이 마치 신앙이냐 생각하는 게 우리 안에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문제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저 남의 숨도 그렇잖아요. 남의 숨이 남의 숨에 재정 보고를 좋아하시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한 달에 한 번 뭐 입금 출금 내역들을 다 그냥 재정 보고를 하니까 목사가 양복을 안 입고 티셔츠를 입고 프리하게 되게 설교하는 걸 어떤 교회의 자유로움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어떤 조직이 없고 뭐 조직으로 어떤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지 않고 헌금에 대해서 강요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친구들 건강하다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재정 보고 한다고 건강한 교회도 아니고요. 자유복 입는다고 건강한 교회도 아니고요. 사람들을 푸시하지 않는다고 건강한 교회가인 게 아니에요. 사람이 거기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의 사랑이 증진되고 있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중요하지 않은 것이 마치 중요한 핵심인 것처럼 얘기되는 거. 아, 목사님. 그러니까 뭐 기존 교회 자꾸 비판하는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 목사님 막 여기는 뭐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렇고 재정이 이렇고 뭐 활동이 이렇고 문화가 이러니까 우리는 건강하다. 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도대체 뭐가 의미가 있는데 그냥 그게 편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스타일 문제예요. 여러분 스타일은 진리가 아닙니다. 스타일은 복음도 아니고요. 스타일은 핵심도 아니고 스타일은 가치가 아니고 스타일은 정체성도 아니에요. 스타일은 그냥 스타일이에요. 여기 모이는 사람들 문화가 그러니까 그 문화에 맞춰서 편안하게 중요하지 않은 걸 중요하게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하지 않은 걸 중요하지 않은 걸 중요하게 여기지 말자라고 자유로운 문화를 만들었는데 마치 자유로운 문화가 뭐나 된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건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없는 사랑에 이 신앙을 하고 있느냐, 이 목회를 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럼 디모데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사람이죠. 후반부에도 지적을 하는데요. 디모데는 여기서 압도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 교리 논쟁을 하니까 교리 논쟁에 대한 정답을 얘기해주고, 사람들이 이런 어떤, 예배 논쟁을 하니까 예배 논쟁에 대한 정답을 제시해주고, 논쟁에 뛰어들어서 논쟁 자체의 무의미성을 명확하게 하고, 더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덜 중요한 건 덜 중요한 만큼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덜 중요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뛰어들어서 다 자기가 답을 내면서 정리를 하려고 했던 거지. 그러니까 바울이 왜 쓸데없는 걸 쫓아다니고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해요. 성경 공부 교리는 이런 게 쓸데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핵심, 진짜 신앙.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내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식과 거짓없는 믿음의 사랑이 증진되고 있는 것, 그것을 증진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교회 다니는 이유.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이고 거기에 집중하고 다른 것은 지엽적인 문제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후반부에 이렇게 8절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은 사람들에게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인 걸 우리가 안다. 율법은 옳지 않은 것을 위한 세운 것이다. 불법한 자들과 복종하지 않은 자들과 경건하지 않은 자들과 죄인과 망령한 자들과 아버지를 죽인 자들과 어머니를 죽인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행음한 자들과 남색한 자들과 인신매매한 자들과 거짓말한 자들과 거짓말한 자들과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린 자를 위함이 이 율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바로 되게 극단적인 얘기를 하죠. 왜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율법은 뭐라는 거예요? 정말 악한 사람들이 아, 내 악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갖게 하는 게 이제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액센트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율법이라는 건 잘못된 게 무엇인지 인식하는 것까지가 율법의 역할이지, 그것을 인식을 되게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선명하고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그렇죠? 그냥 웬만큼 깨끗한 거울에서 자기를 비춰보면 되는데 정말 티 한 점 없는 거울을 만들어내는 게 신앙의 진보가 아니라는 율법의 한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죠? 율법은 그냥 옳지 않은 자들이 자기를 비춰보면서, 그렇죠? 잘못된 것을 깨달으면 된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 액센트에서 하나 더 강조되는 건 사실 디모데전서 맥락에서 강조되는 액센트는 뭐냐면 어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렇게 선명하게 악한 사람들이 자기 악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역할까지 하면 되는 것이지,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어느 정도 기준이 서 있는 사람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디테일한 선들을 다 제공해내서 그 사람을 되게 억압하려는 식의 문화나 흐름들은 맞지 않다는 느낌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건 해석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첫 번째 패턴 3절에서 11절까지 이 신앙이 목회라는 게 어디에 집중되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 같은 사람에게 굉장히 필요한 말씀이죠. 그렇죠? 어떤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르치는 게 신앙의 진보인 양 오해하고, 어떤 교회적인 문화를 탈피해서 대안적인 문화를 만들어내는 게 어떤 교회의 갱신인 양 오해하는 이 정말 산으로 가버린 대안세, 산으로 가버리고는 자기가 대안세라고 생각하는,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고 있지 않은데 목회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이런 어리석은 젊은 목사들에게 보내시는 편지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회는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마음이 청결해지고 있어야 되고요. 선한 양심이 생겨나고 있어야 돼요. 거짓없는 믿음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만들고 있는가가 내가 주변을 돌아보는 기준이 돼야 되지,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이 기준일 수 없다는 것들을 스스로 명심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기준들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다음 기분이네. 12절에서 보죠. 바울이 갑자기 간증을 합니다. 전엔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해자요, 도리어 극률,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극률이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과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하소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내가 전에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러나 극률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신을 보이사 주를 믿어 영생한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기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기 간증을 하는 부분이 12절에서부터 17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 겸손의 표현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디모데에게 뭘 얘기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예로 자기 삶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었어? 전에 내가 악인이었지.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사랑을 보이셔서 내가 어떻게 해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그 먼저 보이시는 그 사랑을 말미암아 변화되어 하나님한테 다른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었지, 그치? 이게 내 인생에서 벌어졌던 일이야. 무슨 뜻이에요? 이게 네 인생에도 벌어진 일이야. 무슨 뜻이에요? 이게 믿는 자들에게 벌어져야 할 그 일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먼저죠, 그쵸? 아까 얘기했던 복음의 핵심, 뭐가 신앙이고 뭐가 교회인가에 대한 예로 자기 간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엑센트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체 오래 참을 너에게 보이사. 그러니까 내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그들을 오래 참음으로 그들의 내면이 변화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목회고 복음이야. 내가 했던 일이고 하나님께 나에게 하셨던 일이고 내가 했던 일이고 이제 네가 해야 되는 일인 거지. 디모데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셨는가를 기억하고 일체 오래 참음으로 사랑과 믿음의 본을 그들 가운데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 이게 목회여야 된다라고 바울이 자기 간증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간증을 하고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을 명하노니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라고 얘기하죠. 그쵸? 그리고 이 믿음에 파손한 사람들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뭐에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 자체에 디모데가 좋은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믿음을 갖고 있고 자기가 선한 양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먼저 일체의 본을 보여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고 여기에 집중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변론하고 논쟁하고 설명해내고 어떤 그 정보적인 차원의 신앙에 대해 몰두하고 있는 정보적인 차원의 목회에 몰두하고 있는 것에서 바울이 경계하면서 그게 아니라 이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는 1장이죠. 그렇죠?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봅시다. 2장에 처음 보여지는 부분은 뭐냐면 너희가 모든 사람 위해서 기도와 간구로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하게 고요하고 편안하게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노라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로 2장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갑자기 정치도자를 위해서 중보하라는 얘기, 그리고 정치도자를 위해서 중보해야 네가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정치에 대해서 되게 수동적이고 바울의 정신에서 자주 우리가 오해 혹은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나중에 왕권 실수설까지 얘기했던 권력자들에서 수동적인 태도를 요구하시는 듯한 구절에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뒤로 연결하면 어디까지 나오냐면요. 그러므로 각처에 있는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는 구절들로 이 부분들이 끝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좀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선 핵심은 뭐예요? 사람들이 정치조자를 투쟁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중보의 대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왜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당시 기독교의 이슈들 중에 하나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중하층민들 위주로 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라는 절대적인 기득권이 있었던 시대였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진리를 받아들이면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은 기득권층에 대한 분노나 투쟁하고 공격하는 게 교회라는 식의 당위를 갖고 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누구에게까지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도 이런 관점을 어느 정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하층민 위주로 형성되었던, 그리고 하층민을 좀 더 위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에서는요, 마치 상층민을 공격해야 되고 상층민이 투쟁의 대상이고 상층민을 엎어야 되는, 그렇죠? 분노와 다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바울은 뭐예요? 이런 식의 관점으로 이들을 바라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종교는요, 신앙은요, 조직에 대한 이슈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슈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로 하되 그들을 위해서,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얘기하죠. 이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 원하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길 바란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꾸 무슨 영역을 나옵니까? 바울은 모든 사람이라는 영역을 설정하고요, 그 모든 사람 속에 기득권층이나 지도자들도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신앙인들이요, 기득권층이나 지도자들은 사람으로 안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오해를 가지시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이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불의하고 부당하고 불공평한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러다 보면은 어떤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공격적인 마음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관대한 심정을 그래도 갖고 그들도 사람이, 그들 가운데 세컨 찬스가 주어져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강자들에 대해서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어떤 조직이나 사물과 타도할 세력이나 심지어는 사탄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없애버리고 그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파괴하고 막 이런 관점으로 바라본다. 근데 바울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조직을 뒤집어서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지도자들을 뒤집어서 그들을 없애버리고 우리가 지도층이 되거나 지도층이 먹던 걸 다 나눠먹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높이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바른 기준과 가치를 깨달아서 그들이 바른 기준과 가치대로 판단하고 가진 자들이 바른 가진과 가치 태도대로 나눠서 사람이 변함으로 전체를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게 그 종교의 역할의 한계지. 물론 내가 종교인으로서 정치하면 좋은 정치들을 만들려고 하고요, 내가 종교인으로서 경제라면 좋은 경제들을 만들려고 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교회의 역할은요, 종교의 역할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까지를 교회의 역할을 하고 종교의 역할을 하는 거지, 사람을 나눠서 내가 피해받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고 가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없애버리거나 그들을 어떻게 공격하는 것이 교회 역할이라고 얘기하는 흐름에 대해서 바울은 명확하게 반대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명확하게 반대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기득권을 분노하며 공격하는 집단이 교회여야 되고 교회가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인 불의에 타협하고 있다는 시선에서 단절하십시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정치집단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모두가 사람이라고 바라보고요, 사람이라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이 다 건강한 방향으로 변화되기를 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바른 방향들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호소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이런 방향을 갖는 것이 바로 교회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어떤 시스템이건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이죠, 이 바른 사람이 되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으면 전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왕정은 바른 제도예요? 틀린 제도예요? 이른이 모든 권력을 갖는 거잖아요. 기득권도 이런 기득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왕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민주정이 무조건 맞아요? 다수가? 여러분, 다수가 맞습니까? 다수가 틀릴 때가 얼마나 맞아요? 많아요. 하지만 그 각각의 사람들이 다수가 건강하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상체계를 공격하는 체제가 아닌 상태도 공산과 사회주의적인 개념에서도 그들이 바른 기준과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면요, 그렇죠? 그들 속에서 건강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조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직을 혁파하는 게 필요하죠. 하지만 그게 교회 역할은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여기서 또 어디로 연결돼요? 여자로, 이와 같이 구절에서 보면 또한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함으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로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고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의 주관하는 것 허락하지 아니하니 오직 조용히 하고, 아담이 먼저 지음받았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죄에 빠졌다 여자들은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르게 거룩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 부분도 바울의 관점을 굉장히 권위적이고 보수적으로 보는 거죠. 바울은 체제 수호적인 사람이었고 여성 폄하적인 관점을 갖고 있었다라고 자꾸 보려고 하는데요. 관점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시대의 한계와 그 시대의 한계 속에서 제시하시는 관점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 그 당시 교회는 중하층민, 특별히 하층민이 많아서 기득권층을 무조건 공격하는 태도로 가졌다면, 또 하나, 그 당시 교회는 누가 많았어요? 여자가 더 많았어요. 근데 그 여자들 중에 상당수가 누구에게 억압받고 있습니까? 남자들에게 억압받고 있죠. 믿지 않는 남편들, 그 당시 일반적인 문화에서 그 남편들을 건강하게 억압했겠어요? 부당하게 억압했겠어요? 부당하게 억압하는 일들이 있었겠죠. 부당하게 억압받을 때 여자들은 보통 그것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어떻게 극복해요? 여기서 나온 게 뭡니까? 땀 머리나 금이나 진주와 값진 옷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가 그 남자에게 매력 있는 여자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부인이 막 두 명, 세 명 있고 여자가 되게 상품화되던 시대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적극적으로 상품화하는 거죠. 내가 내 남편에게 되게 매력 있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홀리는 거죠. 그렇죠? 내 이성적인 매력을, 여성으로서의 매력을 남편을 홀려서 그 남자가 나에게 푹 빠져있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패턴. 이것이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갖는 전형적인 패턴이었잖아요. 패턴이잖아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때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하는 짓이고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누가 하던 짓이에요? 그가 하와가 하던 짓이라는 거예요. 하와가 하던 짓. 그렇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좋은 걸 상대방이 이렇게 하게 하려고 하와가 그 상대방이 하게 하려고 자기의 매력으로 자기의 말로 상대방을 좋지 않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 이것이 누가 하던 짓이, 하와가 하던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패턴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패턴으로 하라는 거예요? 어떤 패턴으로? 내가 먼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뭘로 아름답게 보여야 돼요? 내가 선행으로 내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라고 그러죠.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하다. 내가 바른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단정한 아름다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이라는 거죠. 내가 남자를 꼬드겨갖고 내 멋대로 남자를 멍청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조종하는 그렇게 하지 말고, 남편이 그렇게 나한테 콜딱 먹어서 그렇게 되길 바라지 말고, 내가 일체 단정함으로 먼저 삶의 본을 보이고 그 삶의 본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른 방향으로 감화시켜 나가는 방향이 여자가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앞부분이나 뒷부분이나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 장에서의 그 당시 교회가 어떤 패턴이었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첫 번째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중요하지 않은 교조적인 논쟁, 교리적인 논쟁에 함몰되어 있으면서 그것이 마치 신앙의 핵심인 것처럼만 얘기하는 교회였어요. 두 번째,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세상에 부당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 부당한 것들에 대해서 무조건 내가 하는 방법이나 대안이 합당하냐에 대한 고민 없이 저건 부당하니까 없애야 되고 그건 부당하니까 내가 당하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폭력적인 방법이건 뭐 분노의 방법이건 공격의 방법이건 다툼의 방법이건 혹은 내가 꼬심의 방법이건 내가 내 방법은 맞는지 틀린지 신경도 안 쓰면서 저게 나쁘고 저게 문제니까 저걸 무조건 뒤집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그러고 있는 게 마치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고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문화나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 뭘 욕하고 있는 것이 그의 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은요, 내가 악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선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한 기준에 합당할 때 내가 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남편이 이상한 놈이어서 나를 자꾸 못 살게 구니까 내가 완전 매력 있게 해서 걔를 정신 못 차리게 해주는 게 아니라 지조층이 문제가 있어서 걔가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진짜 다툼을 일으켜서 걔네들을 깨부시는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여자건 하층민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인 불의에 공격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태도는요, 내가 세상의 방법대로 싸우고 대립하고 하는 방법이기 이전에 내가 바른 기준을 세우고 바른 기준이 적용된 삶의 현장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감화시켜 나가는 방향이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목회적 지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디모데도 젊은 사람이라 아 그래 싸워야지 라고 얘기하고 아 그때 여자가 억압받으니까 아 그래 뭐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할 말이 없고 그게 아니라 상대방이 악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면서 방향을 세우되 그것은 먼저 내가 바른 삶의 기준들을 제대로 세워내는 것이며 그 기준들을 갖고 상대방에서 공격하고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도 사랑으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사랑으로 보고 그들도 바른 기준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태도로 그들과 세상 가운데 접근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사회적 태도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1장 우리가 종교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태도고요. 2장 우리가 신앙적인 생활, 사회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태도고요. 근데 이게 목회적인 지도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투쟁적으로 의롭다는 얘기들을 쏟아내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 혹은 뭐 그런 것들에서 이제 얘기하고 그리고 또 목회자들은 별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실수들이요. 그때 그들도 하고 있었던 실수들이고 신앙을 해나갈 때 할 수 있는 실수들이라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정치적인 스탠드에 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진보이건 보수이건 간에 하나님을 자꾸 끌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는 그거는 내겐 아무도 흠결이 없다는 자만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 녹음이 되고 있는 건가? 잠시만요. 되고 있구나. 예. 네. 안녕하세요. 쉬었다가 왔거든요. 다시 하겠습니다. 3장 봅시다. 아, 그래서 이제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3장에 시작하죠. 그래서 지도자들에 대해서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되게 높아지고 내가 되게 인정받고 하는 권력과 명예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저 사람이 지도자가 되려고 한다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 저 사람이 선한 일을 좀 하려고 하는구나. 선한 일을 하려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구나.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구나.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와 상식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지도자로이죠. 교회에서 지도자가 된다면 권력이 생기거나 높이거나 존경받거나 존중받는 입장에서 간다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무슨 교회에서 누가 청소, 쓰레기 청소하고 교회에서 누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처럼 지도자가 된다고 할 때 아, 저 사람이 선한 일, 불편하지만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게 되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도자는 그래서 명예와 권력이 아니고 또 지도자에 대해서 특별히 뭐 하는 거예요? 지도자는요, 이렇게 여기서 지적을 하면요, 지도자는 변론 능력이 아니에요. 어떤 논쟁을 잘하는 사람 지도자. 앞에서 1장에서 얘기했던 그 부분이죠. 1장에서 이제 변론 능력에 대해서 별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스스로 스승 되려고 하나. 스스로 율법의 선생 되려고 하나. 뭐 이렇게 하는데, 변론 능력이 따져라고 논리적으로 말 잘하고,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딱 저 같은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자기가 뭐 설명 잘하고, 얘기 잘하고, 뭐 이런 게 지도자가 아니에요. 지도자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선한 내면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여야 된다고 디모데는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을 디모데로 지도자로 세우라고 해요. 그렇죠? 디모데에게. 그래서 감독은 내면이 정돈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절제하고 단정하고 신중하고 굳하지 않고. 그렇죠? 내가 막 열받아서 막 하고 내가 해야지 않아야 되는 건데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하고 막 내가 생각나는 대로 하고 이런 사람은 감독이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다른 표현으로는 이런 사람이 감독이 된다고 하는 거죠. 내면이 정돈되어 있는 사람. 그렇죠? 자기 내면을 정돈해서 자기가 내 마음이 가야 할 곳까지만 가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감독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자기 즐거움으로 삶의 기준을 삶는 사람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렇죠? 술을 즐기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삶의 기준이라는 게 자기의 즐거움. 내가 좀 오늘 놀고 싶고 오늘 누리고 싶은 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고 내가 뭘 갖고 내가 뭘 얻는 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면 지도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즐거움이 삶의 기준이 아닌 타인과 가치의 즐거움이 삶의 즐거운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가정이 건강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녀에게 본이 되고 이성 문제에서 깨끗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자녀에게 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한 가정을 구성해내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떤 거예요? 자기의 선한 삶을 삶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꼭 애가 말을 잘 듣느냐 잘 안 듣느냐 지 자식이 잘 됐냐 안 되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는 아이가 있어도 품어줄 줄 알고 다툼이 있어도 해결할 줄 알고 그쵸? 실수가 있어도 용서를 구할 줄 알고 그래서 그 가정이 건강히 꾸려져 가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게 그쵸? 지도자의 가정이라는 거죠. 남들 보기에 멀쩡한 가정. 과정. 애들이 막 말 잘 듣고 뭐 어떤 위치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알죠?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관계적으로 선해야 되죠.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그리고 선한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요. 그렇죠? 변론 능력 자체만 보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항목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르치기를 잘하고 다른 사람한테 그것을 설명해낼 수 있어야 되고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양심과 사랑에 근거한 삶을 갖는, 그렇죠? 내가 가르치기를 잘하고 내가 기준을 잘 갖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일반적인 선량함 속에 있는 거, 이게 감독의 내밀. 네 명이 정돈돼 있고요. 삶이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하고요, 그렇죠? 네 명이 정돈되어 있고 삶이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하고 가정과 일반적인 관계에서 선하며 사회적으로도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 감독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감독이라고 불리지 않아도 이미 감독입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성숙함으로 세워지고 이런 사람들이 표본이 되고 지향이 되는 문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서에서 뭐가 강조되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1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1장. 아까 얘기했던 정말 마음, 그 내면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사람이 존중되고 지도자가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사람들의 내면과 삶을 변화시키고 이게 교회가 되지, 뭔가 정보를 많이 알고 공부를 많이 하고 논리적이고 뭔가 확증하고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마치 교회 지도자인 양 되는 시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선배는 성경엔 탁월한데, 저 목사님은 성경에 진짜 성경엔 탁월한데 성품이 개야, 이건 아닌 거예요. 그쵸? 아, 저분은 진짜 강의는 잘하시고 막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가까워지면 좀 상처를 많이 받아. 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아닌 거예요, 그건. 그건 기능인이지.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디모데전서를 매일매일 읽어야 돼, 진짜. 나같이 어떤, 여러분, 김보현 목사 인정받은 이유가 뭐예요? 아, 저 사람이 설교 되게 명쾌하게 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아, 조금 더 대안적인 스탠드에 서 있는 것 같다. 시대에 대해서, 시대적인 불에 대해서 좀 더 항거하는 마음이 있고 뭐 대안적인 스탠드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이건 목사가 평가받아야 되는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평가하는 기준도 돼서는 안 되고. 그렇죠? 굉장히 냉정하고 엄격하고 하지만 희망이 담겨있는 말씀이 있는 거죠. 남의생 가족 여러분들도 저한테 속으시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속으면요, 제가 스스로 속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화려하게 설교를 할 줄 안다고 해서, 스타일이 좀 다르다고 해서,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해서, 아,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은 지도작가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 사람의 내면이 청결한지, 저 사람이 선한 양심을 갖고 있는지, 거짓 없는 믿음에 나는 사랑이 있는지, 저 사람이 내면이 정돈되어 있는지, 자기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닌지, 건강한 가족과 관계를 꾸려가고 있는지,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걸로 그 사람을 봐야 된다는 거죠. 막 나를 이렇게 평가하라는 얘기는 아니라. 그럼 내가 또 이 기준으로 날 보면 또 힘들고, 막 갑자기 그런다,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나도 힘들잖아요. 내 집사의 기준 얘기합니다. 집사도 똑같아요. 내면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 내면이 깨끗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방향성을 얘기해요. 집사의 기준은 뭐냐면요, 감동만큼의 성취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를 향한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예 그렇게까지는 아닐지라도 그런 방향이 있어야 된다. 이기적인 추구가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는 감독은 술을 즐기지 않는 건데 집사는 술에 임박히지 않음입니다. 그리고 감독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 건데 집사는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음이에요. 방향은 같지만 수준에서 약간 다운그레이드 시키죠. 그렇죠? 그런 방향을 보고 있지만 아주 거기까지는 못됐더라도 그런 방향 속에 있는 사람들 집사라고 얘기하죠. 술에 임박히지 않은, 중독은 아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은, 돈을 좋아하긴 하는데 부당하게 돈을 버는 것까지는 아직 추구하고 있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 마음 가운데 내 즐거움과 내 소유에 완전히 매여버려서, 그렇죠? 노예되어서, 종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렇죠? 어느 정도는 거기서 자유해지고 있는 과정성 속에 있으면 집사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의 기준이 얼마나 엄격하면서도 관대한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는 알코올 중독 아니면 집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돈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디서 사기쳐서 돈 버는 거 아니면 집사는 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집사가 될 수 있다는, 이 사람이 그래도 건강한 추구 속에 있다라는, 그리고 건강한 추구 속에 있으면서 타인을 도울 수 있다는 것까지 인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떤 면에서는 되게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쓰고 있는 기준을 거꾸로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감독도요, 술 한잔 하는 거 뭐라고 안 했어요. 집사도요, 중독만 알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주초 문제 해결하기 전까지는 세례도 안 주려고 그러죠? 주초 문제 해결하기 전까지는 임직도 안 주려고 해요. 그쵸? 근데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냐고, 성경에서. 생각 안 하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왜 그러냔 말이야. 그쵸? 근데 대신 뭘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사람이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게 아닌 거라는 추구가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거에 매여 있냐, 종된 자냐에 대해서 보는 거죠.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집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가정을 건강하게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야 되고 건강한 관계와 정직한 생활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는 정도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낮은 기준, 하지만 지향성에 같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여성 지도자에 대한 기준도 제시하죠. 그렇죠? 여성 지도자들 기준을 제시해요. 권사라고 우리나라는 특징 지어서 얘기했지만 여자들도 3장 11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함과 모함하지 않으면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분명히 여기서 여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공식적으로 감독이나 집사라는 직함이 아니었지만 어떠한 직함을 받지 않았지만 그 당시 문화 속에 직함을 받지 않았지만 여성 지도자로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성 지도자가 교회 내에 있었는데 뭘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 나 이거 재밌었는데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으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하니라 라고 합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해서 이하 동문이라는 뜻이에요. 집사들과 마찬가지인데 조금 더 포함하는 게 뭐냐면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되는 건 이제 뭉뚱그려서 얘기한 거죠. 내면적으로 정돈되고 생활에서 선명하고 얘기하는데 특별히 한 가지를 더 하죠. 정숙한 것. 근데 정숙한 걸 어떻게 표현해요? 모함하지 않는 것을 표현해요. 그렇죠? 이거는 여자들의 제일 문제 극복해야 되는 영성이 모함하는 거, 그러니까 뒷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뒷담화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 기억하세요.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다른 여자애들 이렇게 헤쳐내고 그리고 남자에 꼬셔가지고 막 자기 뜻대로 밀당 잘해가지고 이렇게 연애의 기술이 탁월해서 남자가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고 이런 게요 경건하지 않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래라고 얘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넘어야 하는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극복해야 되는 여러분들의 죄성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 독하다. 좀 그런 부분. 하지만 여기서는 뭐예요? 지도자론에 대해서. 지도론. 정돈된 내면을 가지고 즐거움이 아니라 가치를 추구하고 건강한 관계성을 맺고 선악력을 미치는 그래서 내가 내 복음을 내면과 삶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이런 지도자론이 아니라 뭐 되게 교회에서 경력이 오래됐고 이 사람이 뭐 논리와 정보에 탁월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여러 가지 규칙을 지키고 있고 이게 지도자론이 되면 안 돼요. 알았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지도자론이 왜 중요해요? 뭐 지도자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신앙적인 이상형을 지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신앙을 지향할 어떤 사람이 지향해 나가는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도자론이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3장 후반부엔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죠. 같은 얘기가 진행돼요. 너희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죠? 그렇지 아니하는가가 없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경건의 비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면을 변화시키는 이 경건이 굉장히 대단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4장 초반부까지 연결되죠.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한 영과 귀신의 가침을 따르려 하였느니 자기의 양심에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금하고 그렇죠? 음식을 먹지 않고 뭐 이런 것이 경건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근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까지 얘기하고 귀신의 가르침이라고까지 얘기하죠. 그렇죠? 뭐 금욕주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자를 멀리하고 음식을 멀리하는 게 마치 경건이라고 하는 사람들. 근데 지금 바울은 뭐가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은 지금 방금 얘기한 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내면이 정돈되고 관계가 건강하고 삶이 의미 있고 이게 경건이지 내가 여자 멀리하고 뭐 안 먹고 이러니까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몇 가지 특징적인 것을 해서 형태적으로 바라보는 왜곡된 신앙의 태도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디모데전서를 쭉 읽어보시면요. 종교적 왜곡, 교회가 어떤 식으로 왜곡되냐, 신비주의와 금욕주의, 뭐 안 먹고 뭐 안 하고 뭐 이러는 게 되게 금욕이 마치 경건인 것처럼 묘사하고 막 논리적으로 성경이 어떤 애 저떤 애, 교회가 어떤 애 저떤 애, 정관이 어떤 애 저떤 애 이렇게 따지고 달려들면서 사람들을 쫓아내며 잔소리하는 게 스승인 것처럼 얘기하고 막 이렇게 사회 나가서 쌈박질하면서 막 이렇게 뭐 정부가 어떤 애, 정치가 어떤 애에서 물러가라 쫓아내라 기득권들 욕하고 뭐 이런 게 마치 정의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들끼리 안 친하다. 여러분 금욕주의자들이랑요, 교조주의자들이랑요, 사회적 태도를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이랑요, 셋이 되게 서로를 또 싫어해요. 자기들이 잘 맞다고 하고. 근데 지금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 게 그거 셋 다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하자는 거냐는 거예요. 사람 변하는 게 신앙이지. 왜 다른 걸 갖고 자꾸 신앙이라고 하냐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들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고요. 녹음이 되고 있는 건가? 잠깐만.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예, 그 다음에 되고 있는 건가? 안 보이지? 쉬야. 제가 이런 걸 잘 몰라요. 나 이거 날리면 진짜 나 안 할 건데. 되고 있나? 되고 있나? 되고 있니? 오케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오케이 다음에 가죠. 아, 그 이 경건이 무슨 얘기했지? 아 이런 헛된 경건을 추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는 6절 7절에 얘기하는 게 너희가 따르는 좋은 교훈의 양육을 받으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기를 연단하라. 육체 연단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네가 뭐 금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나 뭘 많이 하는 것이나 이게 경건이 아니라 아까 감독 얘기를 하면서 했던 내 정돈된 내면과 그리고 건강한 관계와 가치의 지향과 영향 있는 삶 이것들을 추구하는데 네가 연단하고 연습하고 이런 것들 여기 집중하고 여기에 집중해야 되네. 여기에 헛된 것에 집중하지 말고, 그렇죠? 그러면서 디모데한테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죄로 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있는 것과 권한 것과 가르친 일에 전념하라 라고 얘기하죠. 뭐예요? 디모데에게 다른 거를 다른 거를 신경 쓰지 말고 다른 거를 신경 쓰지 말고 네 경건에 신경 쓰고 그렇죠? 밑에 이렇게 모든 일에 점심 영역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내 자신과 가르친 일을 살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들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더 경건한 사람이 되어가고 내가 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바른 말과 행실과 사랑의 정절에서 본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 내적 변화를 향한 본으로 선영향을 미치는 거 이것이 네가 전심전력을 해야 되는 목회지 다른 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진정한 경건 내 집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회자한테는 디모데전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그리고 신앙인한테도 되게 중요한 책이죠. 뭐가 신앙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가면요. 5장에 가면 어디야? 5장에 가면 지도자론에 대해서 하나를 또 얘기하는 부분이 있죠. 아까 감독은 이래야 된다라고 기준을 얘기했다면 지도자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죠.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고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 어머니에게 하듯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는 권력자가 아니라 가족이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지도자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돌보고 본이 보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런 모범된 삶이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 라고 해서 자기가 되게 성자인 것처럼 자기가 되게 권력자인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종교적 아우라를 갖고 있는 우월한 사람인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에 대해서는요, 내가 아버지, 그건 좀 그렇게 하세요. 요렇게 얘기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어머니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내가 목사니까 나이 위에 초월한 사람이어서, 어떤 인간관계에 초월한 사람이어서 권위적으로 그들을 막 다 아래로 대하고, 나의 모범을 보이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들 가운데 가족으로 서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얘기합니다. 그쵸? 참 갑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요. 약간 구제에 대한 얘기죠. 참 갑으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를 기도로 기도를 하거니와 향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젊은 과부로서 명단에 올릴 나이가 60이 덜 돼 과부로서 명단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않고 한 남편 아내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자녀를 양육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성도의 발을 씻기며 구제하는 자다. 내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마라. 그리고 위에 7절 8절을 보면은 내가 또한 이것들을 명하여 그대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려 하면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하며 불신자보다 악한 자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지금 갑자기 이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어떤 특별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당시의 문화라는 게 과부가 되신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면서 다른 사람들 돌보고 섬기면서 교회가 또 이 과부의 삶을 책임져주는 제도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것을 그냥 참 과부라고 이제는 바울은 표현했는데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제도가 어떤 식으로 악용됐던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마치 구제 사역인 것처럼 남편이 죽었거나 남편이 없어서 내가 먹고 살기가 힘들면 거기에 명부를 올려서 무조건 교회에서 그 사람을 생계를 책임지는 하지만 이 과부는 사실 삶의 모범도 못 익혀서 어떻게 표현되냐면 게으름을 익혀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그렇죠? 약간 이런 식의 사람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디모데에게 목회적으로 명확한 이해를 가져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약한 사람들이긴 하죠. 그 당시에 과부가 되셨으니까 생계가 요원한 사람들이긴 해요. 근데 바울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과부가 됐으면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하다는 얘기를 갑자기 툭 하는 게 왜냐하면요. 과부가 됐으면 그 주변 가족들이 이 사람의 생계를 책임져야지 교회가 이 사람의 생계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누군가의 생계를 책임지는 건 그가 이 과부가 경건한 하나님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들을 책임졌었던 게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5장 부분에 대해서는 5장, 그러니까 4장까지가 사실 너희가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믿음의 전신전력하라 라고 하기까지가 4장까지 핵심적인 이슈를 얘기한 거고 5장에서는 디테일한 목회적인 이슈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디테일한 목회적인 이슈 중에 첫 번째가 감독은 그러니까 목회자는 사람들을 가족으로 대하는 것이지 권력자나 권위자로 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어떤 면에서는 사실 너무 젠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금은 해봐요. 상상력으로. 너무 좀 거리감 있게 하지 않았을까. 이 사람이 막 무례하게 했을 것 같지는 않고 스타일상. 가족이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슈인 거죠. 이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가 이제 목회해야 되는 잘해야 되는 첫 번째 이슈를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이게 맞고 틀린 게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아유 어려우신 분들이니까 뭐 도와야지 하는 바람에 교회 안에서 결혼하고 건강하게 자기 인생의 길을 또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사람을 돌봐야 되는 친척들과 친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기회들을 외면하고 안주하고 친지들이 자기들이 할 역할들을 교회를 밀어서 교회가 주는 돈을 통해서 그냥 그것을 삶의 기회로 삼아서 그냥 놀고 일만 만들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욕인하고 다니고 이런 식의 그 교회의 어떤 여성 그룹, 과부 그룹들이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디모데가 거기서 지나치게 관대하고 바른 기준을 세우지 못한 부분들에서 명확하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교회 안에는 진짜 과부, 그러니까 정말 가족을 돌보지 않아도 돼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는 사역자로서의 여성 지도자가 있다. 그 사람들에게 감사함으로써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활비를 드리고 그분들이 이 일에 전심전역할 수 있어서 돕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있었던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치 구제처럼 되니까 돈도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참 과부인 사람들, 참 과부의 사역들은 오히려 더 사라지고 그냥 교회에 막 와서 본인의 인생의 기회들도 스스로 하지 않고 그리고 그 가족들이 책임져야 될 것들을 책임지지 않으면서 그들의 게으름과 방만함의 책임을 교회 등 뒤에 얹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디모데가 엄격하게 목회하기를 좀 더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성, 좋은 게 좋은 거고 약하니까 배려하고 이런 게 아니라 건강성을 확보해 나가는 선명함, 이 디모데에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 가르침에 수고한 이르기엔 더욱더 그러하다 해서 성경의 곡식을 밟았다는 소의 입에 망에 씌우지 말라 한 것처럼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두 가지죠. 하나는 뭐예요? 진짜 참 과부만 싹을 줘야 되는데 구제비처럼 막 거기에는 돈을 많이 주고 정말 말씀에 전무하면서 가르치는 장로들에겐 싹을 줘야 되는데 아, 저 좀 발론티어로 하면 안 돼? 라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계통 정리를 명확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그들이 그 일에 집중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책임을 져. 그리고 정말 문제가 심각해서 교회 도움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은 교회가 돌봐야지. 하지만 본인이 삶을 개척할 수 있고 도와야 할 책임이 있는 주변 친지들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지그심을 떠넘겨서 교회의 구제배로 방만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교회 구조가 돼서는 안 돼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장로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걸 얘기하세요. 장로들에 대해서는 고발이 두세 사람의 증인 없이는 받지 않아야 된다. 하지만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미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에게도 불공평하게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지도자에 대해서는 누군가 한 명이 힐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아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함부로 욕하면 안 돼. 지도자를 함부로 욕하면 안 돼. 그게 아니에요. 명확하게 잘못한 게 있으면 두세 증인만 있으면요. 지도자라고 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편견 없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음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는 마찬가지고 교회 지도자는 마찬가지고 내가 지도자를 한번 진입하면 어떻게 해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아무도 그 사람 욕을 하면 안 되는 분위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요. 잘못한 게 있으면 엄격하게 꾸짖고 공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편견 없이 하는 부분들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고 물만 마시지 말고 병을 위해서 포도주도 조금 마시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왜 이런 얘기들을 할까요? 또한 이제 디모데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 내가 보기엔 디모데가 조금 완벽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표현을 좀 바꿔보면요. 디모데는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들에서 좀 뭐라고 해야 다 안수해서 다 영적으로 변화시키고 싶고 모든 사람의 죄에 개입해서 모든 사람의 죄에서 해결해내고 싶고 하는데 그게 오히려 내 자신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되고 특별히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로 내가 몸에 병이 있기 때문에 포도주를 좀 마시는 게 좋은데 혹시 이것 때문에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술을 입에도 대지 않고 막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에서 네가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죄에 개입해서 모든 사람의 죄에서 자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너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안수해서 네가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잖아. 네가 안수한다고 다 해결되고 고침받고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그 기준에 지금 너한테는 그 정도 관대함이 필요한데 혹시나 누가 뭐라고 할까 봐 맞지도 않는 기준으로 뭐라고 할까 봐 전전긍긍해서 너무 엄격한 기준을 자기에 제시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디모데에게 필요한 것은 과도하지 않은 것이다. 어떻게 보면 디모데는 바울 다음에 사역하면서 자기 가운데 있는 능력과 기회, 그리고 자기 가운데 있는 의미, 한계, 이것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너무 오버페이스하고 있는 부분이 디모데의 문제가 아닐까요? 라고 저는 좀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고 모든 논쟁을 해결해주고 싶고 모든 일들에 뛰어들고 그리고 내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기준까지 모든 기준들을 다 지켜내야 되고 이런 식의 문제들이 생기니까 그렇죠?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 생기니까 좀 건강성에서 해쳐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친 열정과 지나친 욕심은 아니지만 지나친 열정이 그에게 해롭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좀 하는 얘기가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려나 먼저 심판으로 나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르고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더라고 그렇지 아니하는 것도 숨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네가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악은 악으로 드러나고 선은 선으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선한 일은 열매를 맺힐 것이고 악한 것은 결국 잘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어떤 신뢰감과 기대감을 가지고 가야지 너무 이렇게 어깨 힘주고 가지 마라 라는 권면으로 이제 5장 얘기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 더는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죠.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공경할지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믿지 않는 상전이 있는 자는 그 상전을 믿는 상전은 형제라고 가볍게 대하고 믿지 않는 상전은 또 함부로 대하고 이런 식의 문화에 대해서도 바울이 다시 한번 지적한 부분이 있죠. 아까랑 연결되는 거겠죠. 사회생활할 때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아 믿는 사람들끼리 신앙생활할 때는 아 좀 배려해줘야지라고 해서 아랫사람들이 함부로 행동하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랑 할 때는 그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할 때는 막 또 저 사람이 불의하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해도 된다라고 또 함부로 행동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로 지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바울의 포인트들을 잘 아시겠습니까? 이 긴장선 잘 봐야 돼요. 목회가 정말 되게 목사한테는 꼭 필요한 말씀들 가족으로서 대해야 되고 그리고 약한 사람이 선한 사람인 것처럼 교회를 좌지우지해서 교회의 질서를 해야 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되고 그리고 건강한 지도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으는 것이 안 되고 그리고 지도자라고 해서 그가 잘못했는데도 덥구진한 가는 것도 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기독교 내 사회생활이 건강하지 않고 방만하고 게으르게 행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방치돼서도 안 되는 것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5장 중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6장 3절부터는 이제 엔딩이죠. 뭐예요? 아까 처음에 했던 예로 다시 돌아가죠. 누구든지 바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오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니 다툼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어떤 잘못된 종교 지도자상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그렇죠? 진짜 내면이 변화되는 경건한 건 추구하지 않으면서 지가 잘났고 그래서 자기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것 때문에 더 높아지려고 하고 그것으로 어떻게 한 거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그렇죠? 이런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싸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진짜 그렇죠? 이런 잘못된 종교 지도자가 제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까 아무도 가지고 가지 않을 것이다. 먹는 것과 입은 것을 족한 줄 여기고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에 빠지고 돈을 사랑하면 악한 것에 빠지니까 부하려고 하거나 돈을 사랑하거나 내가 여기서 뭔가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입을 것과 볼 것이 있으면 다 있다고 생각하고 오로지 뭐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건을 추구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이 진짜 중요한 이 복음에 집중해서 네가 살아가는 것 이게 종교지도 바른 종교지도자 네가 해야 되는 모습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잘못된 걸 네가 선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엔딩 되면요 마무리하면 디모데전서 전체는 뭐가 신앙이고 뭐가 목행가라고 얘기하는데 뭐가 목행가보다 뭐가 신앙인가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어떤 영적인 종교적인 논리와 지식을 쌓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금욕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금욕생활을 통해서 내가 뭔가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불의에 한 거라는 표현에 불의에 불의로 싸움박질을 하고 있으면서 내가 마치 의롭다라고 수를 치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의 기준과 질서가 없이 약한 사람들이 스스로 약한 사람들이 교회에 비를 붓고 그리고 막 그리고 뭐 그다음에 무슨 얘기했지? 그리고 바르지 않은 기준들로 서로가 서로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신앙인들은 건강한 사람들은 과도한 부담을 갖고 이것을 어찌할 바를 몰라서 스스로 너무 억압할 정도로 오버페이스하면서 일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방향으로 교회 가서는 안 되고 교회라고 하는 건 신앙이라고 하는 건 청결한 마음 내가 죄에서 마음이 자유해지는 것이고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 대한 사랑 이것으로 내 내면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것 그래서 그것에 내가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 이것을 내가 하는 것이고 이것을 주변에 하게 하는 것이 신앙과 공동체라는 걸 우리가 집중하고 이 단순성과 선명성에 이 진정성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그렇죠? 신앙은 논쟁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변화다라는 부분들을 디모데전서에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여기서 이제는 엔딩에서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사실은 그런 허세의 신앙이 왜 나오느냐? 자족하는 마음이 부족한. 그렇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편안하고 싶고, 내가 성공하고 싶고, 뭐 이런 식의 마음들이 이런 허세의 신앙과 왜곡된 신앙을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서 우리가 꼭 이런 자족한 마음, 내가 오늘 먹고 살 게 있으면 감사한 줄 알고, 그 오늘 먹고 잘 때가 있으니까 나머지 생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생활이라는 기회를 이 경건의 싸움에 내가 투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이 좀 여러분들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하는 게 전 익숙하지가 않아서 아마 내용들이 좀 충실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방송 강의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또 기도와 격려가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한 주에 한두 개씩이라도 꾸준하게 이렇게 올려서 방송으로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따라오실 수 있도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www.pressoftree.com이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질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저한테 페이스북 친구 신청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 핸드폰으로 홈페이지에 적혀져 있으니까 문자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이렇게 또 피드백 해주시면 저희가 또 기쁘게 듣고 있다는 확신 때문에 기쁘게 이 강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혼자 앉아서 이걸 하다 보니까 누가 듣나라는 생각을 자꾸 해서 이런 말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가 중국에 계신데, 중국에 계신 저희 어머니께서 다른 사람이 안 들어도 내가 들으니까 열심히 해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엄마, 내가 엄마한테 성경 강의를 하는 거에 무슨 큰 동기부여가 되겠어요. 어머니 신앙 좋으신데. 하여튼 어머니 오늘도 들어주고 계시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중국 땅에서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꼭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사족이 많았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다음 시간에 디모데 후서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